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태초부터 다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녀로 불러주시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보단 내가 낫다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을 헐뜯고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여인이었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믿음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늘 한결같이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매우 혼란하며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 게 아닌가 싶지만 이 약한 세대 속에 선함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순서순서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바둑과 관련된 용어 중에 위기 구품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바둑 기량의 품격을 9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운치 있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프로 바둑 기사에게 부여되는 초단에서 9단까지의 별칭으로 통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9품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1품입니다. 이 위기 9품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구품 초단의 별칭은 수졸입니다. 지킬 수 졸할 졸입니다. 자신의 졸함, 즉 분수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기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아오는 것은 수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풍, 이단의 별칭은 약우입니다. 같을 약, 어리석을 우입니다. 겉으로는 총명해 보이지 않고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둑을 그리 잘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그 상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매주 오기는 하지만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프로 이단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일은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주님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품, 3단의 별칭은 투력입니다. 싸울 투 힘력입니다. 싸움의 기세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바둑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바둑판에서든지 또 누구와도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닌 수준까지 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몸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다가 달아서 없어지리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육품, 사단의 별칭은 소교입니다. 작을 소, 기교교입니다. 작은 재주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소박하게나마 기교를 부릴 줄 알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둑판 전체를 살피게 되고 국지전에서는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스스로 바둑의 묘미를 즐기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기다가 자신의 섬김의 방향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교정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품 5단의 별칭은 용지입니다. 쓸 용 지혜지입니다.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도 알고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며 전략을 구상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지혜를 터득하는 단계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일을 할 줄도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도 아는 상당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전체를 제대로 평가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결단을 하고 더 힘써야 하는 부분에 매진합니다. 사품, 6단의 별칭은 통유입니다. 통할 통, 그윽할 유입니다. 두루 통한다의 의미입니다. 바둑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서 바둑의 진 면목을 음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유도 생겼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약해서 그렇다라며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삼품 7단의 별칭은 구체입니다. 갖출 구 몸체입니다. 온전히 갖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둑의 기술적인 면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둑판 앞에 앉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 단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신앙적 지식도 온전한 단계입니다. 신앙의 문물을 겸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품 8단의 별칭은 좌조입니다. 안절좌 비출조입니다. 앉아서도 훤히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바둑의 재능을 타고난 선택된 사람 일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랜 기간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품인 구단의 별칭은 입신입니다. 들입 귀신신입니다. 바둑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같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라면 점점 더 승단하여 자신의 실력이 더 뛰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회에서 승리하여 점수를 점점 쌓아서 최고 단계인 9단 입신의 수준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과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같은 역할을 두신 것은 세워진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역할, 은사, 선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이나 직분도 그 역할과 직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두 그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 주후 53년에서 5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보다 더 오랫동안 머문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에베소는 또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배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먼저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창립되어 부흥하게 되면 목사나 소위 창립 멤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회 대물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다와 교회가 내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을 지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교회 구성원 각각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은사, 즉 선물을 받았지만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이고 어떤 은사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버린 사람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또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는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를 찾아와 교인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나운 1위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떠난 뒤에 그 역할을 맡을 사람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삼가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에베소의 장로 중에서도 교인들을 미혹하여 자기 유익을 꾀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그러지다는 왜곡하다의 뜻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가운데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되고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권력자나 자산가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그리고 영원을 향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비록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어도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길은 바른 것이 아니야. 너는 엉뚱한 것을 목적 삼고 있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바른 길 위에 서도록 교정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다시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의로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과 지식 사이에 괴리감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는 것, 피스티스는 신실한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삶과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수없이 말할지라도 그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가꾸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경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앞에 작은 숫자로 2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본문 아래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충만의 신장이 신장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정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천시나 용인시 등에 있는 놀이공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이 있습니다. 타는 것이 아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타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타는 것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타는 사람에 대한 키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덜 위험한 것들은 키 90cm 이상 또는 키 10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고 그보다 좀 더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키 110cm 이상 또는 키 12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탈 것은 키 14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탈 수 있는 것들에는 그 타는 것 입구에 키를 잴 수 있는 눈금이 새겨진 보드,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키를 스스로 재어서 자신이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일정 높이의 나무 바가 있어서 그 바에 자신의 키가 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지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라는 눈금이 새겨진 보드나 그 높이의 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늘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의 바울은 율법이 그의 믿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큰 이익을 남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최악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를 남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하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야 함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을 때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뵌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또한 그는 순교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깊게,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소명으로 부여받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 즉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어 가고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지키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가는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되살려 새롭게 하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진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프로 바둑 기사가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승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능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언제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속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따르려고 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몸부림과 발걸음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작은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나타내는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